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7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7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방문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그러면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과 지지가 유지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면서 오는 유엔 총회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6일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과 관련해서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전략적 전환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시키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북한에 대한 양보는 없다고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담당 차관은 7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스스로 말한 것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평양 당국자들은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핵화 다짐을 언급했습니다. 또 우리가 제공하길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미래와 북한의 활기찬 경제, 전 세계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톰슨 장관은 이는 북한이 자신들이 하겠다고 한 것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톰슨 차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관들이 믿게 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8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310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대미 흑자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2,6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앞서 예고했던 2천억 달러의 규모의 관세와 관련해서 이는 어느 정도 중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짧은 공지 후에 가능하도록 준비된 또 다른 2,67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상황을 바꿀 거라고 말했습니다. 8일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에 따르면 달러 기준으로 중국의 8월 전체 수출입 금액은 4,069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가 증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직무 수행에 의문을 제기한 뉴욕타임스 익명 칼럼 기고자에 대해서 법무부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노스다코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만일 그 기고자가 고급 기밀 정보를 다루도록 허용된 사람이라면 국가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내고 그 어떠한 수사도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는 법무부가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1조를 이해하고 있으며 이런 노골적인 정부의 권력 남용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7일 정부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더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폭력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법률은 정부가 폭력 범죄에 연루된 비시민권자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폭력 범죄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하얀색의 고소한 음료. 한 잔 마시면 속이 든든한 음료.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건강상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모두 지닌 단독식품으로 흔히들 완전식품이라고 부르고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만성병 예방을 위해 많이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꼽은 식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 우유를 마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 6명 중 1명이 비만인데 우유 대신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지목됐고요. 유럽의 경우도 최근 들어 EU 어린이들의 우유 섭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따라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편식을 하지 않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는 걸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우유와 과일, 채소를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하네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달 시작된 2018-19학년도에 회원국 학생들의 과일, 채소 구매비로 1억 5천만 유로, 미화로 약 1억 7천만 달러, 우유 급식비로는 1억 유로, 미화로 약 1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만나보고요. VOA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그리고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볼까요? 잭슨 5의 노래입니다. I will be ther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루 웨이브. 요즘 미국 뉴스에 블루 웨이브란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블루 웨이브, 푸른 파도라는 뜻인데요. 올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블루, 파란색은 바로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인데요. 미국 언론은 2000년 대선 때부터 민주당을 파란색, 공화당을 red, 붉은색으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의 다수당은 red,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 소속인데요. 민주당은 이 블루웨이브를 11월 중간선거까지 몰고 가 의회 다수당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자, 그럼 올해 선거에서 블루웨이브는 어느 정도나 강하게 불고 있을까요? 지난달 말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과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52% 대 38%로 민주당이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4%포인트 차이였는데 넉 달 만에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 장악하려면 최소한 2명, 하원에 장악하려면 23명을 추가로 당선시켜야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0% 안팎에 머무는 가운데 민주당은 블루웨이브를 타고 새로운 얼굴들이 순조롭게 의사당에 입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면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은 결과를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선거에서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다는 점, 또 골수 공화당원들의 충성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올해 블루웨이브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Back to school. 자녀를 둔 미국 가정들, 9월 들어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바로 back to school 때문인데요.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미국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요. 9월 첫째 월요일인 노동절 다음 날 다시 문을 여는 학교가 많습니다. 긴 여름방학 동안 느긋하게 지내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일,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지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백투스쿨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아이들도 연령대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는 걸 힘들어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이가 많은 10대들은 외모나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 학교 성적 등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10대들은 성인 남녀만큼이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을까요? 자, 그 한 가지 방법으로 Back to School Night을 들 수 있는데요. 바로 학부모들이 선생님들과 만나 학교나 교과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날입니다. 이날 교사들의 설명을 듣고 또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한다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손전화 등 전자기기를 끄는 버릇이야말로 성공적인 백투스쿨의 비결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VOA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한반도 관련 뉴스 많이 쏟아졌는데요. 예. 자, 우리 독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기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독자의 선택 첫 번째 기사는요. 국무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는 백성원 기자의 기사입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비핵화와 보조를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1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사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전해드리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국무부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발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짐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과의 관여에 속도를 내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남북관계 개선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7월 아시아 방문 중에 분명히 한 것처럼 김 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또 경제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희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은 국무부가 여러 차례 밝혀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이 지난 13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또 9월 중에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을 때 이때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분리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내놓은 바가 있고요.
예.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우에는 지난 5일에 남북 협상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추가 협상이 검토되고 있지만 이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그들이란 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남북.
예.
미국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우선순위는 비핵화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는 최근 이 남북관계 진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남북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의혹을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 대북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독자의 선택, 많이 본 뉴스 다섯 번째 기사도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첫 반응을
미 국무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계획과 관련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는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이 점차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 보도에서 백성원 기자는 지적을 했는데요.
예.
해당 사업에 대한 초기의 반응은 지난달 8일 이래로 5번 논평을 내놨는데 처음에는 제재 유지 또 한국과의 소통 이런 다소 원론적인 그런 기조의 언급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 분야의 제재를 상기시키면서 이행을 촉구했다라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분야 제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예, BOA가 지난 5일에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라고 국무부에 문의를 했거든요.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바로 이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서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특정 분야 제품 이건 이제 2016년에 대북 결의 2270호에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네.
광물이나 섬유 이렇게 특정 부분의 어떤 물품들 이런 것들이 북한 경제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제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국무부 관계자가 이 남북 철도 조사 사업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특정 분야 제재에 저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유엔 군사령부도 이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제재에 저촉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을 거쳐 신유주까지 운행하고 또 27일에는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비무장지대 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이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면서 이 군사분계선 통행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서 무산이 됐습니다. 당연히 뭐 남북 철도가 서로 왕래를 하려면 군사분계선을 지나야 하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유엔사가 이곳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열차 연료를 쓰이기 위한 경유를 이걸 이제 기차에 싣고 방북하는 것을 유엔사가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좀 다른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이요.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동조사와 관련해서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 측에서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서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주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 역시 제재 관련 기사인데요. 중국 정부가 7월 한 달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다는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정부가 7월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903톤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중국 정부가 7월 북한에 반입한 정제유는 903톤이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다고 지난달 30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시를 했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7월까지 북한에 공식 유입된 정제유는 18,964톤. 전달까지 유입된 18,061톤에서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안보리가 정한 유엔 정제유 상한선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서 북한이 취득한 정제유는 포함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서 정제유가 북한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입량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유엔 회원국들은 매달 이렇게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의 양을 보고해야 하는 겁니까?
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결의 2397호를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바로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를 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 그리고 또 이제 금액도 함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보고 시점이 이제 매달 말일 30일로 정했는데요. 따라서 지난달 30일까지는 6월 제공분에 대한 보고가 마무리돼야 됐겠죠. 이달 30일은 7월 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회원국들이 이런 보고 규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예.
함지아 기자가 역시 취재를 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28일 VOA에 회원국들의 모든 통보는 접수 즉시 업데이트되는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원국들이 보고를 하면 그 내용을 바로 이제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7월 한 달 동안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는 이 웹사이트를 보면 중국밖에 없습니다.
예.
실시간으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한다는 대북제재위원회 설명으로 미뤄볼 때 중국 말고는 다른 나라는 아직 보고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네요.
특히 지난 6월을 하고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톤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도 이 보고 기한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한국이 북한에 원유를 반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요. 한국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서 지난 6월 그리고 7월에 석유와 경유 82,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은 이게 뭐 시가로 1억 3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한국 정부의 이 개성 연락사무소에 쓸 연료라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랄까요? 주장? 논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에 대해서도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한국 정부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런 경우도 보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예, 유엔 안보리는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도 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VOA에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미국 전직 당국자도 VOA에게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이건 뭐 북한이 쓰든 한국 사람이 쓰든 일단 북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보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남북 관계가 더욱 활발해지면 이번 경우처럼 이 제재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뭐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제재 부분, 제재를 완화해주라 이런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종전선언이죠.
네, 북한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압박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입장이 현재 이와 같은데요.
예.
독자의 선택 많이 본 기사 다섯 번째 바로 이제 종전선언 채택과 관련한 미국 내 전문가들의 생각을 분석을 김영남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을 열일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 채택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예.
또 근본적인 안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의미 없는 문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예.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약속했다면 이걸 이행할 필요가 있고 또 한국 전쟁은 사실상 끝난 지 이미 수십 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은 관계 정상화 등 더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는 평화협정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아무 때든 어떤 것도 잃지 않으면서 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비핵화 절차에 포함된다면 더 좋겠지만 이와 별개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을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런 표현은 사실 이제 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이 대목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싱가포르 회담 후 나온 선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얘기했지 어떤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체결하겠다 이런 명시한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고요. 또 현재 논의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평화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봤자 뭐 의미가 없고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베네선인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북한은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반미 사상을 가르치고 또 미국과 한국에 큰 적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안보 상황 등 현실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이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이상 이런 문서는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전한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안보 위협을 들어서 종전선언에 반대한 의견도 있었다고요?
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데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상징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공격을 위한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종이 한 장이 이런 공격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베넷 연구원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한미군의 재래식 무기 감축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중국 역시 훈련을 중단하고 감축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전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이 아직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를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소식은 한반도를 살짝 비껴간 뉴스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주로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한반도 뉴스 전해드리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렇죠.
살짝 비껴갔고요. 또 물리적으로 한반도를 비껴간 일본 서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제비 관련 소식입니다.
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름은 제비. 굉장히 좀 약해 보입니다만 위력은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8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치면서 일본에서 큰 피해가 났는데요.
네.
특히 오사카 간사이 공항이 물에 잠겼고요. 또 일본 서부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편이 이 때문에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지 당국에서도 아직도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일대 고속철도 운항도 중단되는 등 주요 교통시설 역시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제비는 특히 바람의 위력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조선이 출렁이면서 인근 다리에 부딪히고 또 도로에서 트럭이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사고도 있었다고 하고요. 예. 또 서해안 지역에서는 주민 100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태풍 제비는 일본에서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태풍 제비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 일본의 지진이 강타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예. 최근 자연재해로 일본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빨리 좀 피해 상황이 복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독자의 선택 기사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남북경제협력 진전 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입장 전해드렸고요. 또 북한의 유류 반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입장, 그리고 북한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봤고요. 끝으로 태풍 제비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입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죠. 아바의 노래입니다. 워털루. 라디오 매거진, 이번엔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한 탈북자가 미 연방정부의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탈북 난민으로는 첫 사례인데요.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 조성우 씨. 켄터키주에 정착한 조 씨는 미국 입국 3개월 만에 단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후 미 동북부 버지니아주로 이사해 조지 워싱턴 대학으로 편입했고 대학생활 내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어 보스턴의 사립대학인 터프츠 대학원에서 1년 만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업가가 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겠다던 조 씨의 꿈은 경제학자로 바뀌었고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꿈에 그리던 직장인 세계은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하게 된 첫 탈북자인 조 씨는 자문연구원으로 일했는데요. 당시 VOA에 세계은행에 출근했던 첫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 게 뭐냐면 제 개인 목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이제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 하나는 이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해서 한반도가 서로 같이 번영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 그 한마디로 여기다가 코리아라는 말만 붙이게 되면 제 그 포스널 거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예, 처음에 들어온 첫날 이거 보고서는 조금 약간 울먹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고.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이라는 세계은행의 목표가 자신이 경제학자가 된 이유와 맞았다고 말하는 조성우 씨. 그러나 입사하고 1년이 될 무렵부터 또 다른 도전을 찾게 됩니다. 세계은행 내 연구원들의 극도로 세분화된 구조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커리어 패스가 진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처럼 프로모션을 목표로 하고 하는 그런 진로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프로모션 베이스드 커리어 디벨롭먼트 커리어 패스가 있고 이제 그 그로스 베이스드 이런 내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뭐 이런 정부 기관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좀 프로모션 커리어 패스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뭐 당연한 일로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경쟁력도 심해지고 또 이제처럼 한번 포지션이 오픈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항상 차근차근 이게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울 것도 없는데 한 곳에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내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에 내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것에서 찾아서 이렇게 경력을 하다 나면 이제 나한테도 나의 능력과 경험에 합당한 기회가 올 것이라.
조성우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학자로서 안정적인 진로를 찾기보다 경제학자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곳을 찾기 위해 세계은행이라는 거대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조 씨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은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 조수로 모두 정규직 자리였는데요. 통계청 쪽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세계은행에 근무하게 된 첫 탈북자가 이번엔 미 연방정부 정규직으로 채용된 첫 탈북자가 됐습니다.
연방정부 잡들은 다 이렇게 거의 다 US.com이라고 US잡.com인가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플랫폼을 통해서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뭐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저 애플리케이션을 냈고 그리고 한 두 주 있다가 이제 그 인사부에서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잡자고 해서 뭐 그러더라고요. 좋은 소식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나쁜 소식은 8개 인터뷰해야 된다는 거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에서 제가 인터뷰가 제일 많으니까 이제 스케줄을 잘 짜서 가지고 인터뷰하는 데만 총 아침부터 저녁 꼬박 이틀 한 줄 건너서 그래서 하루에 4개씩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제가 이제 그 과에 있는 그 매니저분하고 혹은 이제 그 밑에서 팀 리더 같이 제가 일하게 되는 그런 팀 리더하고 두 명에서 보통 인터뷰를 보는데 한 시간 정도 한 번에 그래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워낙 많이 봤으니까 사실 뭐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는지는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게 뭐랄까 좀 굉장히 직선적이고 솔직했던 것 같아요. 느낌으로서는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따뜻했고
노동부 통계청의 연구 조수로 채용된 경제학자 조성우 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워싱턴 DC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청은 미국 내 노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생산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다음에 뭐 생산성, 그런 것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또전 미국 국민을 위해서 자료가 사용되도록 할수 있게 그걸 즉 배포하는 것까지 예, 배포하는 것까지.
조 씨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수집할 때 제기되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오차를 줄여 완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우 씨의 채용 면접관이었던 가격지수연구부 티시아 가너 국장은 VOA에 조성우 씨는 이 부서의 완벽한 사람으로 경제학자로나 인간적인 면모로나 뛰어난 자질을 갖췄다며 현재 의료 가격 지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s a fantastic addition already.
Right.
To our office, he has wonderful qualifications, you know, as an economist and as a person individually. And he's working on medical price indexes. And so
조 씨는 자신이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서 나고 자란 탈북자이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자신은 향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경제학자가 되고 싶지만 미국 시민이 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자유를 허락해 준 미국 정부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에서 일하지만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과도 무관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 씨는 현재 미국 정부가 자신의 신분을 조사하는 과정이지만 민감하게 조사하는 사항은 없는 것 같다며 북한에 가족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신을 북한이 주시할 것을 고려해 조심스러운 마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산국가 국민들은 모두가 공무원이어서 의미는 같지만 미국에서 공무원이 됐다는 건 현실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뭐 일단 들어오니까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한 이틀 정도 하는데 뭐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베네핏에 관한 거, 혜택에 관한 거, 특히나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노후가 물론 연방도 공무원이 되면 자기가 특별하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부자는 못 되지만 앞으로 이제 은퇴한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뭐 이제 연금 같은 것들 그런 혜택들 때문에 더 안정된 노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아. 저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제가 모르던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활은 안정될 수 있겠다라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은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우 씨의 아내인 그레이스 조 씨는 탈북자로서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이 된다는 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며 남편과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탈북한 난민으로 미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쳐다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전에 일하던 국제기관에서 실력도 인정받았고 또 남편이라면 충분히 어떤 일을 하든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기반도 없이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 생활을 시작한 남편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은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이민자의 땅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레이스 씨는 남편이 배움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며 자신의 롤 모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우 씨는 그동안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나 탈북자 사회에서 소위 성공한 사례가 되어 강연을 하는 등 영향력 있는 탈북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조 씨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세 부류의 멘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저는 이제 깜깜한 방, 작은 방 안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상태에 지금 있는데 주위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좋아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저를 고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하고 방 안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꼭대기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보고 힘내라고 되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이렇게 고무해 주는 분이 정신적인 그런 지주가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분들이 저한테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이미 그런 컴컴한 방을 나와서 거기에 문, 그 문을 거쳐서 나오니까 또 다른 큰 방이 있는 거예요. 컴컴한 방이 또 문이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이제 그 문들을 컴컴한 방을 지나서 문들을 찾아서 이미 겪고 나온 분들이 아 문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 가면 그런 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 거기 쪽으로 잘 찾아봐라고 이끌어준 그런 커리어 멘토들이 필요했고 저는 그런 분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남북 나눔 운동 카슴의 대표로 조 씨에게 정신적 멘토가 된 나승혜 씨는 조 씨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탈북자로서 뛰어난 영어 실력을 구사하는 모습을 본 나 대표는 조성우 씨에게 학업에 매진하면 좋겠다는 조언을 줄곧 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년 동안 흔들림 없이 소신을 갖고 있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성우 씨는 미국의 가치를 잘 알고 균형 잡힌 생각을 하는 사람이며 미국 정부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노동통계청 경제학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조성우 씨는 학자로서 성장을 위해 자리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 내 청년 탈북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하는 일만 나한테 도움이 되고 하는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려면 정말 초심이 굉장히 확고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한다던가 두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거 한다던가 아니면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던가 물론 세 가지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더 좋겠죠. 젊었을 때 너무 이렇게 모든 이제 나의 그런 직업 인생이 너무 초창기에 있을 때 너무 한 것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 보라고 하시고 또 너무 어려서부터 안정성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왜냐면 좋은 직장 간판이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지 말고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트렁크 하나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있으라고 말씀하신 선배님들도 계셨거든요.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만 남겨놨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BOA 이야기 미국사 김욕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 기자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남부주들에서 미국 성조기가 내려지고 각 주를 대표하는 기들이 올라갔습니다.
연방 탈퇴는 반역입니다.
남부주들의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860년 12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군대가 오늘 아침 연방 정부의 길을 단 선박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연방군은 무조건 항복하고 섬터 요새를 떠나라고 경고를 하는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6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대
섬토 요새의 위기가 고조되는 동안 하원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의원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새로운 경계선을 제안했는데 이 경계선의 남쪽에서는 노예제를 허용하고 경계선 북쪽에서는 노예제를 불법으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서부 준주에서 노예제가 확대되는 걸 반대했지만 이 타협안은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한 의원은 이 타협안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의원이 바로 미 합중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는 노예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노예제에 대해 만약 타협을 해버린다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나중에 겪는 것보다 지금 겪고 맞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가 염려했던 어려움은 금방 찾아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전인 1861년 2월 1일 남부에서 6개 주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뒤를 이어 차례로 연방에서 탈퇴했습니다.
남부에서 연방을 떠난 7개 주 대표들이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들은 미국 남부연합이라는 독립국가를 창건하기로 합의하고 새 국가의 헌법을 승인했습니다.
남부연합의 헌법은 합중국의 헌법과 비슷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남부의 헌법은 주에 보다 큰 권한을 부여하고요. 노예제에 반대되는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합중국 상원의원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가 미국 남부연합의 새 대통령으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내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전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연방에서 탈퇴한 건 완벽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타협의 시기는 지나갔고 우리 앞에 놓인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우리와 맞선다면 그들은 남부의 폭약 냄새를 맡고 우리 남부가 휘두르는 장검 맛을 보게 될 겁니다.
1861년 2월 11일 제퍼슨 데이비스는 미국 남부연합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위해 미시시피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에이브러햄 링컨은 합중국의 새 대통령에 취임하기 위해 일리노이주를 떠나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존경하는 일리노이 주민 여러분,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납니다. 제가 언제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못 돌아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여있는 과업은 합중국의 초대 대통령이 짊어졌던 것보다 훨씬 막중합니다. 신의 도움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는 일리노이 주에서 워싱턴 DC까지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여행 도중에 열차를 세워 연설을 했고요. 워싱턴에 거의 다 와갈 무렵 한 폭도가 열차를 공격할 거라는 위협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비밀리에 계속 이동했습니다. 취임식을 9일 앞두고 워싱턴에 도착한 에이브러햄 링컨은 평화회의에 파견될 대표들을 만나고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합중국에서 탈퇴한 남부 주들을 제외한 모든 주들이 이 평화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대표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노예제 문제 때문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링컨은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지키고 방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취임식을 앞두고 강요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했는지 반대했는지에 상관없이 공화당 내 모든 정파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로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국무장관은 윌리엄 시워드, 재무장관은 셀먼 체이스, 해군장관은 기든 월스, 그리고 우정장관은 몽고메리 블레어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서로 관계가 불편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압니다만 논쟁을 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저와 함께 합중국을 이끌어 나갔으면 합니다.
1861년 3월 4일 워싱턴 DC에서 미 합중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은 퇴임하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과 마차에 함께 타고요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이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